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에 11,955kHz로 새벽 2시 30분에 15,530kHz로 새벽 5시에 9,700kHz로 3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표준시로 새벽 4시에 9,765kHz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1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제6과 그의 심판의 시간. 5월 6일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오후 7시 26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1, 12절. 몇 년 전 어느 공원에서 있었던 산불에 대해 기록한 글을 본 적이 있다. 산불이 끝난 후 산림 감시원들은 피해를 추정하기 위해 산을 올라갔다. 한 관리원이 나무 밑둥에서 문자 그대로 불에 타 잿더미가 된 새를 발견했다. 섬뜩한 광경에 다소 외스꺼웠던 그는 막대기로 새를 넘어뜨렸다. 그런데 죽은 어미의 날개 아래에서 세 마리의 작은 새끼 새들이 뛰쳐나왔다. 어미 새는 임박한 재난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새끼들을 나무 밑둥으로 데려와 자기 날개 아래에 모았던 것이다. 안전한 곳으로 혼자 날아갈 수 있었지만 대신 새끼들을 보호하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신자에 대한 얼마나 적절한 예증인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갈보리에서 그에게 다 쏟아졌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의 날개 아래서 영원히 안전하다. 그리스도께서 정죄받은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심으로 우리는 천국의 의로운 시민으로 판결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파괴적인 불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분이 범죄자로 심판을 받으셨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에 대한 예언은 죄 문제에 대한 그의 해결책을 보여준다. 느끼기.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시는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깊이 묵상한다. 행하기.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운 것을 깨닫고 깨어서 준비한다. 다음에 내용을 안교 소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그대에게 무언가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까? 2.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3. 2300일 예언이 그대에게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4. 70일의 예언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5. 중요한 예언이 성취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6. 심판의 때에 대한 예언에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2300주야의 예언은 성소의 정결과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여준다. 이 예언은 70일의 마지막 주에 메시아가 끊어짐으로 구속의 예언적 시간표를 성취한 것을 알려주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살필 것을 호소한다.
하셨나요?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엘트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비춰주시옵소서. 성령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오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저희들을 훈련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지친 생각들과 또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내 한계를 짓는 모든 생각들 속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음성을 순종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했고 선교사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파송해서 교회에 가보니 교회에는 청년회도 조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1년 계획도 짜고 이 청년회들과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이제 교회 학생반 사역도 함께 하기로 하고 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들을 세우면서 마음이 뜨거웠지만 또 시련도 있었습니다. 학업을 이제 복학해서 학업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될 많은 일들이 늘어나니까 내가 너무 사역을 많이 벌려놓은 게 아닐까? 일들 어떻게 다 감당할까라는 고민 어려움도 있었고 또 이제 생각만큼 청년들이 그 속도를 따라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지쳐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 친구에게 정말 동역자가 있다면 그리고 함께 더 큰 비전을 나눠줄 수 있는 멘토가 있다면 혼자서 참 힘들게 잘 가고 있지만 큰 힘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광주 그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가서 주말 봉회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친구가 떠올라서 이번에 이 선교사님이 주말 부흥회를 하러 광주에 가신다고 하는데 너희 교회에서도 이 특강을 듣고 비전을 나누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 시간이 더 부족하다면 함께 자고 저녁에까지 이야기 나누고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고 헤어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 제자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만일 청년들이 이런 집회가 집회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비전 나눔이 있다면 잘 수 있는 공간을 좀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들을 만났고 그들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또 하나님의 어떤 선교사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마음들이 뜨거워져서 정말 깊어졌다고 합니다. 돌아오셔서 그곳에 가셔서 주말 부흥회 하고 오신 분의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껏에 느껴졌던 것은 아, 누군가가 불씨를 가지고 있으면 그 불씨를 필요로 하는 뜨거운 불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더불어 마음이 합쳐질 때 그것은 성령의 불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소개하도록 합니다. 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상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이 그 밭을 이로되 악을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하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셨고 또 이렀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 함께 모이라고 한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이 어떻게 그들이 순종하였는가를 질문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봤더니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산, 안식일에 가기 적합한 그 산, 그곳에 그들은 감람이라 하는 곳에서 감람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산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올 수 있는 그런 산이었는데요. 이곳에 모여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일까 봤더니 그들은 다락에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을 생각해 보면 이 다락이라는 곳은 참 집중하기 좋은 곳인데 이 다락의 목적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모인 목적이 사도들과 더불어 또 여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더불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다락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성령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부족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첫 번째 그들의 반응은 그들이 겸손하여져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내렸나 봤더니 누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나 봤더니 이곳에 누군가 먼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또 그리고 여자들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우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먼저 모여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때 숫자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그 숫자는 120명이었습니다. 120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다락방인 것 같습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 중에 핵심 리더는 누구였습니까? 그 리더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가 처음 예수님께 초기 사역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는 또 어부 중에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급했고 결국은 많은 기적을 보았으며 무리도 거는 그러한 영광을 누린 사람입니다. 또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의 변화하심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한 수제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돌아가시기 전에 세 번 부인함으로 인하여 리더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만큼의 치명적 타격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이 초대교회에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는 오순절,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또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10일이 지난 이후에 그는 놀라운 복음의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들고 나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조직을 보수하는 것이었습니다. 12명 중에 한 명이 자살을 하여 죽게 되었는데 그 한 명의 자리도 빼고 11명이 갈 수도 있지만 12명의 자리를 채웁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채웁니까? 여기 보면 첫 번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신 그 말씀, 이루시겠다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제자의 조건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믿고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들입니다. 여기에 두 명의 제자들의 후보가 올라왔습니다. 그 후보는 누굽니까? 한 사람은 바사바고 한 사람은 마티아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뽑았나 봤더니 인지도가 있는 설명이 있는 사람인 것보다는 그들은 제비를 뽑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일에 아무래도 이 사람보다는 그래도 이름이 있고 먼저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 낫다는 그런 말이 표현이 없습니다. 기도하여 맞이한 이 제자, 이 마티아를 뽑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오늘 제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 선택하시나 보았더니 인지도가 있고 무슨 일들을 잘해서 누구나 다 하는 그런 사람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사람을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를 선택할 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비천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령의 역사의 능력을 받아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교사가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교제가 매우 중요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서로 격려하고 첫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는 것만이 제자를 얻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은 무엇이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말씀을 보았는데 유대인들은 세상과 세상의 발을 담그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들은 리더의 역할들을 했습니다. 또한 그때 초대교회는 당시에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고 또한 천성 또한 달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러 가지 습관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며 시련 가운데서 말씀을 기억하고 용기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부흥과 말씀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거든 성령의 기다리는 이 성령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120명이라는 숫자가 있길 원합니다. 또한 이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도요, 동역자요, 또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바이블 워커들이 있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일들을 위하여 토양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는 살아계시며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너그러운 자가 복이 있음, 이런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한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너그러운 자인데요. 고개 들어 하늘을 보고 고개 숙여 땅을 보라. 그리고 눈을 감고 자신을 보라. 옹졸하고 이해심 없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면 보는 이로 하여금 덕이 되지 못함이니 남의 허물을 너그럽게 덮어주고 감싸주고 어루만져주고 이해해줄 때 그 삶은 풍성해짐이니 마음이 풍성하면 모든 것이 풍성해짐을 너그러운 자, 좋은 터를 쌓는 자가 되기를 오늘 또 눈을 감고 기도해 본다. 너그럽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국어사전에서는 너그럽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형용사인데요.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다. 폭 따위가 여유가 있게 넓다. 경사가 급하지 아니하다. 움직임이 완만하다. 이게 너그럽다는 것입니다. 코리텐붐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가족은 2차 세계대전 중 쫓기는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온 가족이 독일에 라벤스부르크라는 수용소에 갇혀 혹독한 고문 끝에 온 가족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녀와 가족은 수용소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수용소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배고픔이 날마다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도 당했습니다. 목욕 시간이 되면 여인들을 발가벗겨서 병사들 앞에 순서를 위해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중노동, 배고픔, 치욕을 견디고 드디어 구사일생으로 코리텐붐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난 후 그녀는 전도자가 되어 온 세상에 다니며 용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 곳은 절대로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절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전한 기별의 중심은 언제나 용서, 주님의 정신으로 모두를 용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기별을 전하고 듣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회개와 용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독일에서 그녀를 초청하여 특별 집회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세상 끝 어디든지 가겠지만 독일만큼은 절대로 가지 않겠느라고 결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독일에서 특별히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에게 답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코리텐붐 자신뿐 아니라 독일 백성들을 치료하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독일에 가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기별을 듣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데 한 노신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잡은 노신사를 바라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자기 가족을 고문하여 죽게 하고 자신의 꽃다운 처녀 시절 옷을 벗기고 때리고 고문하고 온갖 고통과 수모를 주던 바로 그 원수 같은 교도관이 아직도 살아서 자신 앞에 더러운 피의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용서하신다 해도 저는 이 사람만큼은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저의 가족과 동료들을 죽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처참한 과거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음성이 코리텐 봄에게 들려왔습니다. 얘야, 나는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단다.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그녀는 그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꼭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를 너그럽게 용서했습니다. 원수 중의 원수인 그를 용서했습니다. 훗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그 남자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했던 그 순간이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했었노라고. 그 용서의 화신인 코리텐 봄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치 않는 자는 자신이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를 무너뜨린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고 용서 받아야 할 상대를 위해서도 해야 하는 것이지만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너그럽게 용서하고 너그럽게 살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너그러운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너그러움의 대명사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도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길가 양이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루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뵈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은 어쩌면 사람이 얼마나 너그러워지고 온유해야 하는지 원수를 어디까지 용서해야 하는지를 매우 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순진했던 시골 목동이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양들과 어울려 지내며 산과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다윗의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뜬금없이 하나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인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의 집을 찾아와 아무도 모르게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러한 티를 조금도 내지 않고 여전히 양을 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20살 되던 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너무도 무기력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 한 명 앞에서 이스라엘은 길을 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다윗이 아버지의 신부름을 갖다가 다윗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다윗은 아무도 상대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러뜨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인기는 하루아침에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갔습니다. 순진한 시골 복동 이름이 하루아침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는 사울왕과 다윗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가 사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사울왕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면 그날부터 사울왕이 다윗을 주목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쉬운 말로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다윗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좌불안석이었습니다. 물론 여론에 떠밀리고 골리앗을 죽인 사람은 자신의 사위를 삼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사울왕의 딸 미갈과 결혼하여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그것들이 다윗의 목숨을 지키는데 아무런 도움이나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울왕의 모든 목적은 오직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살의 이 젊은 청년은 그날부터 왕에게 쫓겨다니는 처량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도망자로 산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기 위하여 얼마나 처참하게 산지 아십니까? 다윗은 왕이 되던 30살까지 10년 동안을 평안하게 등을 붙이고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게 또 여유롭게 가족들과 저녁 식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열 나라의 국경을 넘나들며 20곳 이상의 도시와 마을로 피난을 다녔습니다.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떤 구차한 일까지 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해 가로되 사울의 주인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이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참으로 비참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울왕에 쫓기던 이 다윗은 노비라는 도시에 가서 제사장 아이멜렉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굶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떡을 좀 얻으러 간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제사장 아이멜렉이 준 떡은 하나님께 제사드린 거룩한 떡이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 떡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안식일에 새로운 떡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꾸어 가지고 나온 일주일이 지난 식어버린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떡이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배가 고픈 다윗을 위하여 제사장이 이 떡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허겁지겁 배고픔을 채우고 있는 다윗을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바로 도엑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다윗을 보자마자 사울에게 기별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여기 있다고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급히 몸을 피하여 도망간 곳이 가드왕 아기스가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하여 이방인의 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간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알아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다윗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얼마나 유명하고 용맹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용감한 장군이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전쟁터에 돌아올 때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까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만일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붙잡으라 한다면 꼼짝없이 붙잡힐 것입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붙잡아 자신의 포로로 삼든지 사울 왕에게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몹시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을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굴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갑자기 다윗이 미친 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짝을 손으로 끄적거리는 것입니다.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목숨을 부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세상에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을 삼겠다고 선지자가 기름 부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처참하고 비굴하게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야 하다니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기스 왕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하여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다윗은 그렇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겨우 목숨을 구해 아둘람 동굴로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비참한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울 왕에 대한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가 되겠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지요. 한국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싫어서 시자가 들어가는 그 음식이 싫다고,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람이 참고 인내하고 용서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사울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부들부들 떨렸을 것입니다. 이가 갈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도 사자만 들어가도 그 음식이 싫었을 것입니다. 사과도 안 먹는다고. 그런 그들에게 단 한 방에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막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너무도 뜻밖이고 너무도 손쉽게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지요. 인생은 한 방이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다시는 올 것 같지 않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한 방이면 끝,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자신뿐 아니라 자신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 군사들, 백성들의 고생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그 기회가 바로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너그럽고 어디까지 용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의 본문 말씀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눈을 피하여 엔게디라는 광야 어느 동굴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눈은 거기까지 미쳐 있었습니다. 다윗이 엔기디 동굴에 숨어있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급히 군사 3,000명을 소집하여 다윗을 잡으러 출발했습니다. 다윗은 그를 따르던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피난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600명 속에는 여인과 어린이, 노인들도 함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울왕이 추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 낙담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동굴 속 깊은 곳으로 숨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를 걱정하며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사울왕이 지나가는 길에 동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울왕은 동굴을 발견하자 어찌된 영문인지 혼자서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성경에서는 사울이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리아역과 아라비아역에는 잠을 잤다, 거기 누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탈굼에서는 볼일을 보러 들어갔다. 역사가 요세푸스 역시 볼일, 즉 대변을 보러 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들도 일반적으로 용변 보는 것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울이 너무 피곤해서 잠깐 쉬기 위하여 동굴에 온 것으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잠깐 쉬러 들어왔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잠시 뒤에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 상관이 없습니다.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갔든 아니면 피곤해서 잠깐 자러 들어갔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사울 왕이 혼자서 동굴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동굴 속으로 들어온 사울 왕은 동굴 속에 숨어 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루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붙이리니 너의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다윗의 부하들은 흥분이 되었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시시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붙이리니 너의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를 다윗의 손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평안히 돌려보낸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심히 갈등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생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냉정해졌습니다. 그 다음 다윗이 취한 행동은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런데 사울이 겉옷자락을 베는데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칼로 사울의 옷 한 자락을 베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사울이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용변을 보기보다는 피곤해서 한숨 자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단지 겉옷자락을 한 조각 베는 것으로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리고는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부하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부하의 신분으로 있었다면 다윗에게 어떠한 감정을 품었을까요? 어쩌면 뒤에서 다윗을 원망하고 비웃고 조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자를 결코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옷자락 한 조각 베어난 것으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이런 다윗의 행위를 두고 예언이신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65장의 제목으로 다윗의 너그러움 이렇게 붙여 다윗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너그러움. 이후에도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다윗의 믿음과 신앙, 신념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들판에 아무런 방비 없이 누워있는 그 사울을 눈앞에 두고도 다윗은 그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의 모든 악한 행위들, 자신을 향한 악한 행위들을 다윗은 너그럽게 용서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행동에 감동을 받은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훗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을 사람이 심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심판은 사람인 자신 다윗이 아닌 하나님이 해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옷자락 하나 베어내는 것으로도 양심이 찔릴 만큼 다윗은 예리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윗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불쌍한 영혼 사울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자신을 없애기 위하여 눈에 불을 켜고 자신을 쫓아다닌 원수이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울을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런 너그러움, 용서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이었습니다. 영국의 한 전투 조종사가 독일 전투기한들을 격추시켰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의 비행기가 산속에 떨어지는 것을 보는 순간 독일 병사의 생명이 걱정이 된 이 조종사는 전투기가 추락한 곳을 찾아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조종사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이 병사의 호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이 발견되었는데요. 사진에는 이런 글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너의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영국 전투 조종사는 죽은 독일 조종사의 어머니가 생각나서 어렵게 주소를 알아내어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은 그 아들이 미워서도 죽이고 싶어서도 아닌 전쟁이라는 잔인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를 죽이게 되었으며 또한 자신이 편지를 쓴 이유는 죽은 아들의 심정이 되어서 어머니에게 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편지는 어렵게 그 어머니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그 영국 병사는 다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편지를 받기 전에 이미 아들의 천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 당신을 원망했겠지만 편지의 사연을 읽고 보니 그 원수가 도리어 아들로 소생해서 이 어미에게 편지를 보내준 듯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면 자신을 어머니로 여기고 꼭 찾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진에 쓰여있던 너의 어머니로부터 하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전쟁터에서도 아름다운 인간의 꽃을 피운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적군 병사를 너그럽게 용서하는 어머니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영국 병사와 독일군 병사의 어머니가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였다면 서로에게 너그러운 용서라는 보상은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봅시다. 너그러운 용서의 정신을 가져봅시다. 그래서 다윗처럼 너그러운 누구누구라는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